누가복음 3장을 모두 펴겠습니다. 누가가 3장을 시작하면서 그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시작한 날짜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요한이 언제 그의 사역을 시작했었는지를 말해주는 6개 이상의 역사적 참고가 되는 시점을 사용합니다.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분봉왕이란 말은 4분의 1의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 그 지역에 통치를 남겨놓았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4등분해서 그의 세 아들에게 주어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은 4분의 1을 다스리는 자였고 빌립은 이두레의 분봉왕이었으며 헤롯은 갈릴리의 분봉왕이었습니다.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니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것들이 역사적 시점으로 참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디베료 가이사가 주후 13 내지 14년에 통치하기 시작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스린 지 15년이 되었다면 그것은 주후 29년으로 요한이 그의 사역을 시작한 해입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 두 대제사장들의 이름인 안나스와 가야바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때의 유대인들에게는 오직 한 제사장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나스는 AD 주후 13년에서 14년에 대제사장이었으나 로마 정부에 의해 교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로마 정부가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기 전에 다른 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했던 것입니다. 가야바는 로마에 의해 임명되었고 반면에 안나스는 백성들이 인정하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종교 지도자였고 가야바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으나 그는 로마의 정치가로 임명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두 대제사장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에 의해 합법적으로 인정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로마 정부에 의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체포했을 때 그를 먼저 안나스에게 데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그에게 권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권력 있는 자로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야바는 형식적인 대제사장이었고 실권은 나이가 많은 제사장인 안나스에게 있었습니다. 가야바는 실제로 안나스의 사위였습니다.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였으며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에 대하여는 벌써 소개했습니다. 그는 늙은 부모에게 기적적으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기를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천사는 메시아의 앞서 갈 자가 될 아이의 탄생에 관하여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주후 29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썬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 당시에 왕이 어떤 지역을 방문할 때 항상 시중되는 하인들을 왕보다 먼저 앞에 보내어 사람들에게 왕이 어느 날 방문하실 테니 그 지역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왕이 오실 길도 수축하시오 라고 알리게 합니다. 왕이 오실 때 모든 것이 잘 정돈되어 있고 주변이 깨끗하며 길도 잘 수축되어 구멍도 없고 모두가 평탄한 줄로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수종되는 자였으므로 사람들에게 왕이 오시니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며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왕을 위하여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요한이 백성들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준비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요한이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것이 회개를 보여줍니다. 당신의 진정한 회개를 보이세요. 단순히 침례받는다는 사실만으로 만이 아니라 당신의 행실에서 변화된 삶을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감정적인 순간 흥분하여 그들 자신의 죄와 과거를 청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는 달라질 거야. 나는 행동도 잘할 거야. 내가 약속하마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나는 다른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합니다. 말은 쉽습니다. 요한은 그 열매를 보여라. 너 삶이 변화된 것을 보여라고 말합니다. 그는 말로만 약속하지 않고 변화된 삶의 열매를 보자고 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가 영원하리라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의 상속자들입니다.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아브라함과의 관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지극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실상 예수께서 그들의 생활 방식에 대하여 도전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에게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라 말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 간에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에 의존하면서 그 언약을 인식하고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자기들이 살아가는 생활 방식에 대한 변명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고 나는 그 언약 아래에 있으며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리고 그는 참된 회개, 변화된 생활과 변화된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9절 말씀. 침례 요한은 회개 열매를 요구합니다. 그 열매를 보여라.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우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 질문에 대한 요한의 대답을 보면 그가 사회복음을 전파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입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넉징치 말라 하고 11절에서 13절 말씀이었습니다.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추가로 징수한 세금이 그들의 임금이었습니다. 로마 정부는 세금을 거두는 데 특정한 기준을 두었습니다. 로마 정부에 바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러나 세리들은 본래 세금에다 자신의 월급을 덧붙여서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세리를 지극히 미워했습니다. 오늘날도 세리는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세금은 항상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들에게 정한 세 외에는 넉징치 말라고 말합니다.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언언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14절에서 17절 말씀. 그들은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자기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이가 그의 뒤에 오시며 그가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성령과 불의 침례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그 결과로 불의 침례라고 규정짓는 열광적인 것을 많이 봅니다. 만일 한 설교자가 그의 설교에서 감정을 노골적으로 나타낼 때 그의 메시지에 그의 폐활량을 최고로 높여서 소리를 지르고 빠르게 말하며 공기를 들이마시고 손을 흔들어 대면서 손가락질을 할 뿐만 아니라 몸짓을 많이 하면 사람들은 아 진실로 그는 불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불이 아닙니다. 아마 인간의 불일 수는 있습니다만 성령의 불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나쁜 형태의 연출을 봅니다. 그것들은 난폭한 방법으로 감정을 표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오 저들이 정말 불을 받았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불은 항상 깨끗이 하며 정결케 하는 불입니다. 소리를 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 목적은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당신의 마음에서 탈 때 감격의 소리보다는 오히려 아픔의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의 내용을 볼 때 그가 불로 침례를 준다고 말할 때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타작마당입니다. 키는 크고 넓적한 삽으로서 그것으로 밀을 떠서 공중에 던집니다. 그러면 바람에 쭉정이는 날아가고 밀은 타작마당에 떨어집니다. 이것이 그들이 밀을 타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바람 부는 날을 기다렸다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갑니다. 키라고 하는 크고 넓적한 사방으로 밀을 퍼서 바람에 날립니다. 그러면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가고 밀은 마당에 떨어집니다. 밀 아래서 겨가 분리될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난 후 그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청소하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알곡은 실로라는 곡창에 넣지만 겨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도 없이 그는 시편 1장을 넌지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윗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것은 정화하는 모습이며 밀에서 겨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순금에서 찌꺼기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성령과 불의 침례가 무엇이라고 설명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18절에서 20절 말씀. 헤롯 안디바는 헤롯 대왕의 아들들 중에 하나이며 그의 동생 빌립은 북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에게 또 다른 형제가 있었으며 그는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에게 부인이 많았으므로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중에 하나에게 헤로디아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던 헤롯이 자기의 조카인 헤로디아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루는 헤롯 안디바가 로마에 가서 헤로디아를 결혼하자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헤롯의 형제는 버려두고 그와 결혼하여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헤로디아가 한 것입니다. 헤로디아는 자기의 남편인 의붓 삼촌을 남겨놓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헤로디아는 헤롯 안티부스의 의붓 제수가 되며 또한 의붓 조카였으나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의 아내가 조카이며 제수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담대히 그의 비행에 대하여 말했습니다. 그가 지도자에 반대하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요한이 그의 성격대로 올바르지 못한 관계를 비난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할 권리가 없으며 그것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당신이 행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로 헤롯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누가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예수의 인간적인 면을 더 많이 보여줍니다. 요한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하나님의 신성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예수의 인성을 지적합니다. 누가가 예수의 인성을 조심스럽게 지적하므로 또한 예수가 기도하고 있었던 것도 조심스럽게 참고로 지적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있었다는 사실을 누가는 여러 가지 경우를 들어 언급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벌써 결정된 것들입니다. 누가는 예수의 기도 생활을 다른 복음서 제자들보다 더 예리한 시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그는 예수의 본성의 인간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주님은 기도하시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가 침례를 받으실 때 그는 기도하고 있었으며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삼위일체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라고 알려진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들은 연합 오순절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남부지방에 많이 있고 특히 아리조나주에서는 연합 오순절교회 또 어떤 이들은 더 긴 이름인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연합 순복음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이름도 사용합니다. 그들의 교리의 가장 큰 차이는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시며 성령이시며 또한 성자이시라고 믿으며 오로지 한 분이신 예수, 즉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구절을 그들에게 말해주면 그들이 엉뚱한 소리를 할 테니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그의 위에 임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소리가 났습니까?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께서는 복화술, 줄을 달면 입을 움직이지 않고 음성을 내어 음성이 밖에서 오는 것처럼 들리게 하는 화술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들은 참으로 이 구절로 인해 그들 자신을 위한 함정을 팔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들을 가끔 한 번씩 놀려줍니다. 그리고 스스로 함정을 파는 것을 봅니다. 이때 예수는 30세가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요한은 얼마 동안 침례를 주었을까요? 성경이 그것에 관한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오. 여기 있는 족보는 분명히 마리아의 족보이지 요셉의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요셉의 족보를 보았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는 아담으로 시작하지 않았고 아브라함에서 내려와 다윗을 거치고 다윗에서 솔로몬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옵니다. 이제 여기서는 예수로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까지가 아니라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족보에서 아브라함과 다윗 사이에는 똑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누가복음에 나타난 족보에는 솔로몬을 거쳐 내려오기보다는 솔로몬의 형 나단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헨리의 사위인 요셉에게 이릅니다. 왜 예수의 두 족보가 서로 다릅니까? 만일 요셉이 예수의 아버지가 아니라면 요셉의 족보를 기록할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다면 마리아의 족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간에 족보는 그 사람의 생애에 관한 귀중한 증명서가 됩니다. 하나님은 유대 백성을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특별한 목적은 메시아를 세상에 오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하여 하나님이 그들과의 언약을 세우실 때나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언약에 그들의 민족을 타민족으로부터 잘 보존하며 다른 족속과의 혼인을 금하라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을 거쳐 메시아에 이르는 혈통을 지키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과 다윗의 후손인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그들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라 항상 왕위에 앉는 자가 영영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우리들은 레위족 속인 거로 제사장으로 섬기겠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좋다, 너희들의 족보를 보여다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들의 족보를 내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족보들을 바벨론에서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레위족 속임을 증명하는 족보를 내어놓을 수 없었으므로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의 족보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에게만 그들이 레위족 속임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관리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족보는 어느 가정에서 또 어떤 혈통에서 왔는지를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메시아를 위해서는 특별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나 당장 기권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그들의 족보를 아브라함과 다윗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오는 어떤 이들은 그들의 주장을 증명할 능력이 없으며 아브라함과 다윗을 거쳐 거슬러 올라가면서 증거할 만한 족보 기록이 없습니다. 왜 요셉의 족보가 필요합니까? 차이점을 목격하셨다면 요셉의 족보에는 왕의 계승이 솔로몬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왕의 혈통이 솔로몬에서 예수까지 내려왔으며 예수는 요셉의 양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습니다. 나단은 다윗의 아들이었고 예수는 솔로몬의 형인 나단을 거쳐 마리아의 아들로서 요셉의 입양된 장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는 마리아를 거쳐 다윗의 후손으로서 합법적인 상속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셉의 양아들로서 왕권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에 기록된 것처럼 유다 왕들의 말기에 여고니아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셨고 하나님이 여고니아에게 내리신 이 저주는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예레미야 22장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여고니아에서부터 왕권은 끊어졌고 그의 자손들 중에 아무도 왕위에 앉지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의 후손이 왕위에 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요셉의 족보를 읽으면 요셉이 여고니아의 후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왕위에 앉을 수 없습니다. 예수가 여고니아의 후손으로 요셉의 실제 아들이 아니라 양자였지만 다윗과 나단을 거친 마리아의 아들로서 다윗 가문의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요셉의 장자로서 왕위를 취하여 왕위에 앉을 수 있었지만 그는 여고니아의 씨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두 족보를 넣어서 예수께서 요셉의 입양된 양자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보좌에 앉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정녀인 마리아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합법적인 권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했고 모든 사람들의 이름들을 기록해 놓았으나 우리가 이 이름들을 일일이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족보가 인류의 첫 조상 아담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를 유대 족속에 관련지었고 누가는 예수를 온 세상과 관련지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예수와 세상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와 친척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라 혹은 이방인이라 밝힐 수는 있겠지만 예수께서는 근본적으로 아담으로부터 왔으며 우리 모두가 그와 친척이 되며 또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